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다 하나씩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고난주간에 대한 이해라는 조그만 그런 그 한 장으로 된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난주간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고 다음에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사실 오늘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다음 주일 주일까지 요일별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 하는 것들을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로 정리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은 첫째 날 오늘 가셔서 오늘 일요일 그 성경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또 둘째 날 월요일 내일은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 주일을 사시는 것처럼 한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도를 하나 드렸는데 지도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 움직인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렇게 매일의 묵상을 하시면서 요일별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일을 하셨구나 한번 그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감을 그러니까 현장감을 갖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지도를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갈보리가 성벽 밖에 나와 있고 앞에 그 평면 도면을 보면 성벽 안에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그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밖에 영문 밖에 갈보리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성 안에 있었다. 그런데 앞에 그 성 안에 있는 대부분 그것을 학자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의 마지막 주간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를 어떻게 지나셨는가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금요일 시간별로 24시간의 내용을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서 그 큰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그 종려 주일에 대한 소개도 제가 간단히 했는데 하여튼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그 숙제를 많이 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참 남에게도 덕이 되고 또 일하는데도 실수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니까 배우고 또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히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거에 나와 있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도행전 그 2장인가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도 그때는 많이 모여서 그 작은 예루살렘 성에 뭐 200만 명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날 그 예루살렘에 오늘이죠. 일요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때는 바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어린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그러한 환영 속에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왕처럼 많은 환영 속에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처럼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가 좀 약간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혹시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종려주일이었다가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아주 깊은 그러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사건과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연관이 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입성하셨는가? 종려주일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쳐주시고도 가서 제사장에게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당시에는 그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면은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 말하자면 지명숲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는 자들은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공포가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허락된 그러한 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하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 주간이 그때가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잡아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아주 뭐 요란스럽게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종려주일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태도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분위기, 어떤 광경을 보고 함께 가던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면 야, 이제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야 우리 선생님이 정말 왕이 되시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잠잘 때도 없이 고생한 우리 고생이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밖에 없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 옷을 벗어서 앞에다 깔고 뭐 아주 춤을 추면서 그렇게 따라갔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대대적인 황제로서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오버뷰, 어떤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공개적으로 들어가는가? 왜 들어가시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제물이 되셔서 죽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예수님만이 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가서 죽는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성경 구절, 그 이제 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구절인데 한번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가 그 성경 구절에 1, 2, 3, 4 번호를 매겼죠. 예? 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그 2, 3번 내용이죠. 왜 올라가냐? 이번에 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잡힐 것이다. 그전에는 내가 붙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잡지 못하도록 그 역사하셨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프로세싱, 어떤 그 구원의 계획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다 진행될 때까지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잡히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내가 잡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로마인들이 구체적으로 빌라도에게 로마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이죠. 넘겨주면 그 이방인들이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 그러나 내가 제3일에 부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계획을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건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 첫 번째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유월절에 내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그 말이죠.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이제 성취한 거죠. 두 번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다른 말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고소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다 그게 맞지 않는 말이니까 예수님 침묵을 하세요. 예수님 신문 받는 내용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만 대답하시고 쓰잘데없는 뭐 중상모략이라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침묵, 일절 침묵하시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안나스가 그 대제사에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사실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 다 들었지? 이놈이 자칭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증인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 이놈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주장하는 놈이니까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참나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역대게 한 죄로 그 100% 만장일치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결의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형이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꼭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러한 사형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달래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끌어다가 죽이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로마인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가지고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함을 해서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 황제에게 대적을 해서 반역을 꾀한 놈입니다. 사실 로마 정부에서 그 당시에 가장 엄하게 다룬 죄가 뭐냐면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반역의 죄거든요. 오늘날 이북의 김정은이가 자기에게 뭐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해도 갖다 죽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요거 요 죄를 빌라도에게 말하면 빌라도가 꼼짝 달싹 없이 안 죽일 수가 없다는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죄목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할 때 죄목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의 죄목이 달라요. 빌라도가 그랬거든요. 그럼 너희들 문제는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 빌라도 앞에서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 골치 아프다.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가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빌라도가 가만히 심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심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물론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그 유대인의 법에는 무슨 뭐 죄가 되는지 몰라도 로마 총독으로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런 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빌라도는 아,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억울하게 끌려왔구나. 저들이 하던 종교적인 문제에 얽혀가지고 유대인들 스스로였던 종교적인 문제에 얽혀가지고 나한테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중상모략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 알아요. 알았어요. 자기가 직접 신문해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타협안을 냅니다. 타협안을 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힌 죄수 중에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죄수를 특별히 총독의 직권으로 사면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 전례를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타협안을 냅니다. 뭐라고 타협안을 내냐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인 강도가 붙들려서 지금 총독이 지금 감옥에다 가두고 있어요. 가두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주석을 하는 분들은 전혀 다르게 주석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은 이 살인마가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런 미친 살인마처럼 성경이 분명히 살인 강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살인 강도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죄수라는 것을 빌라도가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바라바하고 애매한 이 예수하고 둘을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이 두 사람을 내놓고 누구를 너희들은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이게 빌라도의 착각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누굴 놓아주랴?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가는 예수냐? 예수냐 바라바냐? 그럼 빌라도의 생각은 유대인들이라면 이 살인 강도인 바라바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또 해를 입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빗나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매수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뭐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 뭘 받아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만약에 당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가이사 황제를 반역을 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람을 만약에 당신이 풀어줄 것 같으면 당신도 반역자요. 당신도 로마 황제의 반역에 가담한 반역자요. 빌라도가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하면서도 자기 아내까지 와서 재판 도중에 사람 보내서 말하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어젯밤 꿈에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부인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에 반역하는 반역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두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라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총독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전형적인 불법자의 모습을 빌라도가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들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 안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막 싸워요. 서로 싸워요. 그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싸우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구절 마태복음 20장 20절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 누구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과 그 안드레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 우리가 아는데 확실히 그렇게 저희가 믿는데 가시면 우리 두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좀 이렇게 좀 등용을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 난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죽으러 간다는 예수님한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또 분이 났다고 그래서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주님은 나는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자리싸움만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무리 들어도 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뭐만 생각해요? 그저 주님을 통해서 뭐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고 뭔가 받을 생각만 하고 뭔가 누릴 생각만 해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했어요? 성령 강림 후에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들은 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오시면서 개선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을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까? 죽으러 오는 사람이 지금 죽으러 오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잡혀 죽으러 간다. 그것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서 내가 고통 가운데 죽으러 간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기쁘게 그렇게 당당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침울하고 또 슬프고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네 번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셨어요. 물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더구나 예수님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거는 뭐 아마 듣고도 그랬을 거야 속으로. 참 우리 선생님 참 가끔가다 농담도 참 잘하시네. 응? 그냥 한 귀를 듣고 일로 그냥 흘러버렸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뭐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래. 그 아직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그 십자가의 끝에는 다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팜선데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처럼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어떤 위로를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부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 앞에 약속된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실하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됐네 그러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고난과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오늘 회개 국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워 죽임당하고 심지어는 매맞아 죽고 오늘도 회개 국가에서는 순교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그 무슬림 청년이 나는 다시는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왜 그래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자기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뒤에 분명한 부활과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일이 무엇인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우리 젊은 학생들도 와있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죄 없으신 주님이 당하신 내적 고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예수를 팝니다. 은삼십 받고 팝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변소리를 다합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는데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달아나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멀찍이 달아나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배신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보통 사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우리가 살아보면 배신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참 많은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을 그걸 볼 때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의 백성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가룟유다가 아 예수님이 사형 판결까지 받을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을 죽이자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은삼십을 도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그거는 내 문제다. 그리고 그들 입으로 뭐라 하냐면 이 무죄한 사람의 이 피에 대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든지 하나님의 징벌을 받든지 그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고 대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룟유다가 가서 목매서 자살하죠. 죽어버리죠. 근데 그 내용, 이렇게 대화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그렇고, 장로들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자기네들 입으로 말을 해요. 무죄한 피, 무죄한 피.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욕심 때문에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우시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돌 하나도 돌 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어린아이까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그 기록에 보면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였다 그래.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그냥 그 돌바닥에다 매다 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린 그거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다보시면서 우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그 앞으로 임할 그 재앙 그래서 그 우십니다. 둘째는 죄 없으신 주님이 당하신 조롱과 멸시예요. 우리 다섯 번째 성경 구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그거는 조그만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어른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힘이 없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가 내적으로 당하는 상처와 어떤 그 충격은 엄청 큰 거예요. 그것이 자라면 언제 폭발합니까? 이제 18살, 19살, 20살 대학교 들어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사회에 반항하고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여러분 이거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격적인 모독과 멸시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셋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여섯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잔인하고 무섭기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채찍의 그 사진을 보면 채찍 끝에 여러 개의 그 가죽끈이 달렸어요. 이렇게 막 일곱 여덟 개 가죽끈이 달렸고 그 가죽 채찍 끝에 쇳덩어리나 아니면은 짐승의 날카로운 뼈를 여기에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그거를 때리면은 그 금속 조각 쇳조각이나 이 뼈가 가서 착 가서 사람 그 사례가 확 꽂혀요. 꽂히면 확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영화에 나오는 그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죄수들을 때리는데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매에 맞아서 죽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다 맞으셨어요. 다 맞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고 온몸이 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질 십자가의 나무를 자기가 치고 형장까지 가야 돼.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그 자기가 달릴 십자가 나무를 치고 갈 때 힘이 없으니까 자꾸 쓰러져요. 쓰러지고 쓰러지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이 지나가던 사람을 건장한 사람 붙들어다가 너가 이거 좀 지고 가.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 붙들어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아주 온몸이 다 기진한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사람을 로마의 처형 가운데, 죄수의 처형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그 부끄러운 방법인 십자가형을 위해서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게 된 예수님의 그 몸을 완전히 다 빨가 벗깁니다. 뭐 이 우리 그림에는 중요한 부분을 가려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 벗겨버려요. 온몸 홀딱 벗겨가지고 그래서 최대한의 수치와 최대한의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 절대로 십자가 사형을 하지 않아요. 그는 노예나 이방인들에게만 적용한 그런 처형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수치와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을 달려 있었는데, 6시간을 달려 있었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고통을 당해서 어떤 의사는 그 뭐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 가운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육체적 고통스러워서 이 심장이 파열이 돼서 터져서 죽었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거는 로마 군인이 그 옆구리를 찌를 때 심장이 터지면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네 번째 마지막은 십자가에까지 찾아온 사탄이 예수님을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말로 형언하시며 고통 중에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우리 일곱 번째 성경 구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수 있어요.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왜 안 내려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인류 구원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약점을 알고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기운 다 빠지고 이제는 죽기 직전일 그런 정도로 기운이 없을 때 마귀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널려져 있는 게 이거 뭐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떡이 될 텐데 빵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거절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 그래? 너 왜 왔어? 사람들에게 너 믿게 하려고 왔지? 아, 그러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절대로 다치지 않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너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텐데 그 쉬운 방법 좀 하라고. 예수님 거절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던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어 그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최대의 저주와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가지가 가장 불행한 상태는 어떤 거예요?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잘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그건 뭐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내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잘리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잘린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거기서 중단되는 거죠.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텐데 나도 믿겠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거기서 내려오기만 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겠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다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저주와 형벌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여덟 번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잘리는 것, 그것은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잘리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잘리는 그러한 저주와 고통과 불행의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1차적인 영적인 죽음이고 이 영적인 죽음에 이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 죽었다고 그래요. 저 사람 뻘뻘 살아서 뭐 이러고 잘만 돌아다니는데 왜 저 사람 죽었다고 그래? 죽은 사람이. 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죽어요. 죽은 사람은 성경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예요? 그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도 무엇부터 살려요? 무엇부터 살려요? 우리의 영혼부터 살리세요. 우리의 영혼부터 살려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연결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죽지 않는 영원한 육체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음 부활주일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기 때문에 인간의 영육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인간에게 이상 더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없어요.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과 저주와 불행을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왜 죄 없으신, 왜 죄 없으신, 성경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와 고통과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걸 모른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을 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의 수차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출생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이길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죄를 조금 더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충족,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가 없는 어떤 한 인간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값을 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통과 형벌과 수치와 죽음을 스스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이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당하시고 받으신 채찍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벌거숭이로 매달린 채 상상 못할 고통 중에 당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 즉 생명을 거는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주님의 그 고통은 곧 누가 받아야 할 고통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통.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고, 이 죽음을 당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사야 53장 이 사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홉 번째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자들에게 믿게 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제거된 것, 영원히 옮겨진 것, 영원히 씻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은 뭐냐면 메스터 플랜 인류를 위한 메스터 플랜은 뭐냐면 타락한 인류 가운데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다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베드로전서 4장 2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고통당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또다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부활 주일을 이제 한 주일 앞둔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남은 때는,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결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이 결심과 실천이 없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100번 맞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또다시 한번 지키는 연례적인 행사요, 관습적인 형식이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마련해드린 이 여러 자료들, 이것들을 꼭 읽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고난주간은 또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적은 열매라도 주님 앞에 작은 열매라도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